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가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 원래 본문은 28절까지 본문을 보아야 하는데 오늘은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월요일에 24절부터 28절까지 뒷부분에 이어지는 똑같은 사건 안에 있는 뒷부분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처럼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웃사람과 관련된 설교들을 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주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다. 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 이후에 이와 같은 것과 관련해서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자에게, 나에게 죄를 범하는 자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연약한 자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주 말씀하시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19절까지 내용을 보면 짧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또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시고 십자가 죽음, 부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나오는 이 20절부터 내용이 나오니까 뭐 우리는 본문을 잘라서 하루하루 사이를 두고 읽고 있지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잘라서 읽지는 않죠. 원래 쭉 연달아서 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읽을 때의 머릿속에는 이미 앞에 있던 사건들이 이제 다 기억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본문을 읽습니다. 뭐 원래 그런 목적으로 이 본문이 쓰여진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는 무슨 생각을 갖고 읽어야 되냐면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말씀하셨다.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다. 그걸 통해서 천국과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향해서 옆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옆에 있는 다른 작은 자, 연약한 자, 이런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상황에서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이게 앞에 있었던 사건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건이 쭉 연달아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비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반응이 기록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겠죠. 그래서 사실 본문을 싹 다 지워버리고 만약에 이 자리에다가 무엇을 넣을까 어떤 내용을 넣을까 하면 이건 이제 소설입니다.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에게 너는 무엇을 하겠는가 이렇게 하면 사실 이 자리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가장 합당하냐면 주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지껏은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몰랐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런 삶이란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이제 작은 자, 또 내게 죄를 범하는 자, 내 주변의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서든 잘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맞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 내용을 보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록 가정이기는 하지만 어떤 태도와 반응을 제자들이 보여야 합당했는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대조를 해보면 지금 이 사건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좀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그때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그때입니다. 동시에 바로 앞부분에서 주님이 십자가 고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길거리에서 제자들만 따로 가르치시던 그때예라는 뜻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면 무엇을 구하니? 여기 보면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을 두었던 어머니가 여지껏은 한 번도 등장을 안 했는데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보면 참 본문이 묘하게도 이 어머니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어머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죠. 두 제자만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만약 엄마가 찾아왔어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머니를 소개했다 이렇게 해야 맞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자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기보다는 그 엄마가 와서 아들 둘을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 찾아와서 아들 둘을 끌고 예수님 앞에 온 거죠. 그리고 나서는 절을 합니다. 굉장히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앞부분에 보면 보통 아들이 죽게 되거나 딸이 죽게 되거나 이렇게 큰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절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도 예수님 앞에 절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이것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게 있죠. 그리고 계획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계획하는 것을 예수님께 이건 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이 제자들과 이 제자들의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21절부터 똑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다 같은 장소에 있어요. 다 길거리에 있고 다 같은 곳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서로 피차 생각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죠.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대답을 해요.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게 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공하게 해달라.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해달라.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하는 거죠. 여기 보면 나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어머니가 생각하는 주님의 나라는 뭘까요? 아마 이 어머니는 예수님이 왕이 되거나 하다못해 높은 지위에 오른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공하시면 예수님 권력 잡으시면 한 사람은 왼쪽 한 사람은 오른쪽 우의정 좌의정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은 국무총리 한 사람은 비서실장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천국이나 영생 이런 거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것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어머니의 바람을 틀렸다 악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자식 키우는데 자식을 좀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지 우리 자식을 좀 고난을 당하는 자리로 데리고 가달라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 어머니의 부탁에 대해서 이 두 제자였던 두 아들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아, 어머니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마지못해 끌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어머니의 바람과 두 제자의 바람이 비슷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은 그겁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이 이야기가 지금 이 부탁이 이 욕심이 지금 어느 장면에서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보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그 길인데 이 엄마는 나와서 자기 아들을 잘되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전혀 모르니까 이 엄마는 자기 아들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이게 묘한 대조를 이루고 정반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되게 부드럽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부드럽게 안 하시고 앞에 있던 것처럼 말씀하셨다면 가령 이 엄마가 찾아왔는데 무슨 소리냐 논리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예수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 나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버림당하고 쫓겨나고 팔려가고 고난당하고 죽을 거다. 그리고 내 제자로 있는 이 사람들도 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진짜로 예수님의 계획을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하셨으면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고 있는 나의 제자인 당신의 두 아들도 고초를 겪고 나중에는 순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엄마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 엄마는 아마 두 아들 손을 끌어잡고 이 미친 새끼들아 내가 너 여지껏 낳아서 키운 게 지금 이 지랄하려고 키운 줄 아느냐 그리고서는 끌고 집으로 갔겠죠. 두 제자가 아유 안 간다 엄마 그냥 가시라고 그래도 웃긴 소리 하지 말고 끌고 와 너 갈 때까지 나는 절대로 여기서 못 나가 그리고서는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두 아들 끌어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뭐 자식과 사이가 안 좋아서 가서 죽어라 막 이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엄마는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 이 엄마들이 원하는 것, 엄마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22절에 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뭘 구하고 있는지 모른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 여러분 이거 굉장히 독특한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엄마는 뭘 생각하냐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대화를 하고 있어요. 서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 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게 내가 마셔야 하는 잔이다. 너희가 그걸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도 같이 고난 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과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 엄마나 이 두 아들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한 거냐면 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권력을 갖기는 하지만 그러려고 하면 뭔가 좀 고생스러운 길을 좀 거쳐가야 되는가 보다. 이제 이 정도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 우리가 뭐 권력을 잡기만 한다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조금 기다리거나 고생스러운 거 그런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를 이 엄마도 두 제자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아, 어차피 뭐 성적에 오르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노는 거 포기해야 되잖아요. 좀 다른 사람보다 부자로 살려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일찍 출근해야 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은 뭐 내가 좀 감당해야지. 제자들은 이제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메시지를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참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건 목적이 다릅니다. 생각과 계획도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야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살판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장소를 바라보고 있는데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계셔서 순종함으로 올라가시는 것이고 제자들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른 채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에 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주님은 무엇을 바라시는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항상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럴 것 같은데, 나는 저럴 것 같은데 내 욕심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계획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되었을까? 이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를 충분히 안 하셨나요? 아닙니다. 충분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도 많이 행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한다고요. 왜 이렇게 오해하냐면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건 안 돼, 안 돼, 안 되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걸 갖다 들었던 제자들이 아, 이게 된다는 뜻인가 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엉뚱하게 들은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현실적으로만 보면 본문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욕심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그리고 뭐 이걸 크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죠. 이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욕심 갖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거기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로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던지는 질문인데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들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겠죠. 사랑했겠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 자식이 편안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여기서 생기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육신으로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내가 육신으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자식 둘을 낳아서 키우고 있지만 애들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기왕이면 조금 더 편안한 곳에서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엄마가 두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먼 곳에 여기까지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네가 육적으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라고 얼마든지 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존재,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강하게 권하는 이런 가장 큰 존재는 일단 나 자신이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세상에서 좀 잘 되고 편안하게 지내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내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요. 또 나와 오랫동안 잘 지냈던 친한 친구들도 그렇게 권하는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가 이게 판단 기준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무언가를 나에게 권면할 때에 조언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아닌가 이것을 항상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보다 나 자신보다 내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구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때들이 참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소한 다른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들, 사건들 그런 것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어떤 것들을 원하고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대로 그렇게 행하려 하는가 천국과 영생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을 기준으로 삼는가 나의 영적인 생활을 기준으로 삼는가 아니면 육적인 생활을 기준으로 삼는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주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뜻을 잘 분별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 옆에 있는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곧장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언제나 주님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늘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에 가득 자리 잡고 있는 욕심과 세상을 향한 미련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육신을 사랑하여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권면들도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